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오늘날 그리스 남부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영적, 육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인편으로 전해 듣고 또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직접 받고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1장서부터 4장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둘러싼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부 말씀의 마지막이자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4장 전반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함과 육적인 안일함을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그 후 1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권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경고하다라고 번역하거나 훈계하다라고 번역합니다. 훈계하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어린이날에 우리가 종종 묵상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훈계라는 단어와 오늘 말씀의 훈계하라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교만한 삶과 자만한 삶을 지적하고 그와 대조적으로 내가 살아온 겸손한 삶과 고난의 삶을 말한 것은 나를 높이고 너희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어떻게 훈계한다고 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훈계한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로서 너희를 훈계하기 위함이라고. 그 말씀은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훈계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힙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한 문장으로 번역하지만은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 두 문장으로 번역합니다. 둘 다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바울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왜냐하면만 보면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까지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15절 첫 번째 왜냐하면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라고. 우리말 성경이 스승으로 번역한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제각기 다르게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은 가정교사, 튜터라고 번역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후견인, 가디언이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성경은 교사, 인스트럭터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성경은 수행원, 어텐던트 등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단어로 번역하건 그 의미는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신뢰하는 종으로서 주인의 아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종을 가리켰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매일 학교에 데려갔다 오고 집에서 외우는 것을 감독하고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아이를 보호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종을 가리켰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이 든 엄한 종을 가리켰습니다. 물론 그런 스승과 아비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 종은 돈을 받고 하는 자신의 의무이기에 가르치고 주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지만 아비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돈을 받고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자신과 디모데와 아볼로와 같이 성도들을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스승이 있되 아비는 드물다고 말한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왜냐하면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니라.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저도 영어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주보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15절 후반부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고 내가 양육했기 때문이라고. 물론 바울 스스로는 누가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 아비가 되었느니라 하면서 수식어를 둘 덧붙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째,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뿐이고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의 바울의 논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나는 왜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훈계할 수 있다고 하는가? 그것은 세상에 스승은 허다하게 많지만 아비는 적은데 나는 너희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저 너희의 많은 스승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아비이기에 너희를 자녀로 훈계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비는 자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계할 수 있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보고 닮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합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내가 촉구하노니라고 번역하고 아니면 간절히 권하노니라고 번역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모방하는 자가 되라. 거짓 교사들과 같이 그저 스승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아비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감히 자신을 본받으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말보다 행위가 더 크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바울을 본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것 같이.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울을 닮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00%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본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이라고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가 내가 모든 것, 모든 교회에서 가르친 것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상기시켜 주리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18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가르친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리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를 보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보인 그 열심과 겸손과 충성을 너희에게 다 기억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8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합니다. 내가 거기 못 가는 줄 알고 교만하게 행하고 있으나.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들의 교만함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내가 사도로 진정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온다고 하고 오지 않는다고 비난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얼굴을 대하고 하는 말은 신통치 않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권위와 나의 가르침을 손상시킨다는 말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자신의 계획은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과 심오한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알았기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고 토를 답니다.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왜냐하면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니라고 합니다. 내가 가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의 말이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기적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가르침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보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지 보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면서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비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로 대하고 사랑했기에 이들이 파멸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눈을 찔끔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고백한 대로 자신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인간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둘러싸고 많은 불화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크리스토파다 하고 싸웠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고 서로 속이며 다른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사는 삶이 복되지 못했고 많은 과부들은 남의 집으로 다니며 수근수근 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하는 성찬을 겸한 식사에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먹기에 나중에 온 사람들 가운데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방언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스승이 되겠다는 거짓 교사들은 많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비가 되어 사랑으로 징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화되는 삶은 100%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인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은 1세기 고린도에만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리더들을 둘러싸고 많은 불화와 분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은 계속 갈라져서 지금 미국에는 천여 개가 되는 기독교 교단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교 장로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지만 그 안에서 다시 10여 개가 넘는 교단으로 갈라집니다. 각 교회 내에 암흑의 목사파, 암흑의 장로파 하며 알력이 많습니다. 분란이 없는 교회가 예외적일 정도로 드뭅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믿음 안에 형제, 자매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비난하고 할례 받지 못한 판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하나님 백성 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물론 교회 내에 성적으로 정결치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한 삶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에는 목청을 돋구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는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신들에 토치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니 교회 안으로 세상의 우상들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며 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기에 주일날 예배만 때우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분주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배 후에 남아서 떡대기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중예배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금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인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가중되고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오히려 더 큰 비율로 존재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스승으로 부름받았다는 목회자와 장로는 많지만 아비로 부름받았다는 리더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오늘날 교회들의 추세는 대형교회로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멀티 캠퍼스, 멀티 사이드, 위성교회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의 상당수가 심지어는 중형교회들조차 다 캠퍼스 체제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들을 보면은 시니어 패스터는 대부분 프리칭 패스터라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 전담 목사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근원적으로 학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잘하는 명교수 한 명이 강당에서 수백 명 학생들 모아놓고 강의한 후에 그 다음에 30명씩 나누어서 조교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평범한 교수 여러 명이 한 반씩 맡아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듯이 교회에도 뛰어난 설교자 한 명이 주일날 수천 명 강당에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후에 수많은 부목사와 전도사, 강도사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조그만 교회 여럿 개척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삼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겨자씨 비유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태동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자란 후에도 3-4m밖에 되지 않는 겨자나무와 같이 초라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룬 교회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르고 기독교가 타락하기 전까지 모든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그 많은 추종자들 가운데 소수만 남고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고 오늘날도 성경의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고 반쪽만 전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것을 모른 채 하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도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강대했을 때조차도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비하면은 겨자나무와 같이 대단히 초라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당시 중동지방 도시국가들 모압과 암몬과 에본과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보다는 컸지만은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와 같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 하신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너희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신 그 신비한 비밀을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경의 교회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교회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리더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세상에 학문은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알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교회 안팎에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비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습니다. 물론 스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 자신의 자녀들로 여기고 사랑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니기에 당연히 자신의 말 듣지 않을 텐데 왜 미움을 받아가면서 훈계하는가. 똑똑한 목사들은 절대 훈계하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식도 말 안 듣는 거 잘 알기 때문에. 교회 와서 남 기분 나쁘게 하면서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왜 싫은 소리로 훈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꼬이지 않고 수입이 적으면 교회 그 많은 프로그램들 돌릴 수 없는데 왜 듣기 싫은 소리로 훈계를 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꾸짖고 훈계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거짓된 백성의 편에 서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물론 그 결과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복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인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선생은 많아도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믿고 사랑으로 훈계하는 아비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은 좋아해도 삶으로 같이 사는 것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에게 설교하는 스승은 물론 교인들의 이름을 알 재주가 없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 시간에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친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또 한국에도 뛰어난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듣는 침례교회 그 두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늘 군더더기가 없고 참 논리적이고 늘 새로운 통찰력을 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설교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은 다른 나라에서 한 아기를 어답트를 해서 그걸 자기 자녀처럼 잘 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남에게 복되게 잘 살아갑니다. 또 제가 자주 듣는 장로교의 어떤 한 목사님, 제가 얘기하는 목사님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좀 영어를 한다고 하는 그 수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다 듣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뛰어나게 잘합니다. 늘 정통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공통적인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이냐? 패스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패스터라는 말, 목회자라는 말은 이거는 양치기라는 말입니다. 양치기에게 중요한 것은 면도칼과 같은 논리가 아닙니다. 널리 정연한 게 아닙니다. 늘 새로운 통찰력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군더더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치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비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자신의 새끼들로 알고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양떼들을 잘 돌보는 겁니다. 양들을 자신의 자녀로 알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능력을 다 동원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두 개 가지고 늑대와 사자가 오면은 막대기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양떼들이 미련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지팡이로 건져내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 학문이 전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논리가 전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패스터예요. 양치기예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자신의 목자에게서 아비의 마음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뭐를 찾고 있느냐? 학교 가서 강의를 잘하는 그러한 교수의 자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명강의를 많이 들으면은 여러분 머리는 발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는 논리적으로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머리가 논리적으로 되는 것하고 그 사람 삶이 변화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는가? 역사를 통해서 존재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잘 설파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지만은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머리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손발은 그 자신이 떠드는 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건한 삶 사는 것까지는 잘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로운 삶 사는 것까지는 잘하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과 24/7 그리고 1년 365일 같이 살아가는 삶은 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을 자신의 스터디에서 서재에서 설교를 잘 만드는 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패스터로 삼으셨는가, 세상 학문이 없는 어부들과 세리와 열심 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그 당시 랍비 학교로부터 어느 누구도 리크루트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회자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필요한가? 신학교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신학교도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대드는 신학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는 신학교들이 양심이 조금 살아있습니다. 신학교는 뭐 하는 곳이냐? 머리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패스토링 받는 것을 기대하지를 말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 머리를 가르치는 곳이고 너희 영적으로 그리고 너희 삶이 정말 부하게 되는 것은 교회에 가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수많은 시간을 설교를 잘 가다듬고 쓰고 그런데 할애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마치 평가받는 양 설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주님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설교를 했겠는가?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말을 잘 정리하면서 설교를 했겠는가? 아니면 단순한 메시지를 단순하게 전했겠는가? 목회자는 성경을 보면 스승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스승의 강의를 듣는 학생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목회자는 아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아비를 중심으로 한 가족입니다. 물론 아비는 자신의 가족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아비는 자식들에게 강의하려고 하지 않고 삶으로 잘 보여줍니다. 물론 말로도 훈계합니다. 그러나 말은 단순하게 몇 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단순한 말 전한 대로 같이 살아가는 삶. 이게 사실은 패스터의 삶의 거의 전부입니다. 교회 예배의 중심이 설교 중심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교회 예배의 핵심은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 목사의 사역의 초점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은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설교는 분석적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 문화에 서셨고 성경의 진리는 히브리 문화의 진리입니다. 히브리 문화는 머리를 잘 발전시키는 것보다 손발을 잘 발전시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의 단순한 진리 순종해서 사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삶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수많은 교리를 성경으로부터 추출해내갖고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수없이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은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를 걸며 신학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늘 실제 삶의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도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쳤는가.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 나 다른 모든 교회가 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고. 다른 유명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고. 주님께서 노노노 말씀합니다. 내가 성경책에서 말한 그대로 살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전수된 교회의 순전한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구역 인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할 때 물리치지 않고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목회자와 구역 인도자들은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단순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소수는 중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신의 아들로 알기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대로 그들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성하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내용 가사를 제가 여기 적어봤습니다.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또 우리 행위를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니 회복해 하소서. 마음과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세상의 죄악 모두 우리의 죄악인 것을 믿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늘 같은 거 3박자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달라고 깨끗한 양심 달라고 겸손한 마음 달라고. 왜냐하면 그게 없이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는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어떠한 어려운 말씀이라도 이제는 물리치지 않고 잘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선생과 같이 전하지 말고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하듯이 전함으로써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실제로 아비로서 그들을 사랑하며 삶으로써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뒤집어지고 새 생명을 누리고 복되고 충만한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